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작년 8월 16일 날 여기 와서 강의하고 거의 1년 만에 다시 온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제 마스크 내년에는 뭐 벗겠지 했는데 아직도 마스크를 다 쓰고 있는 참 이상한 상황이 이제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그 강의 주제가 바이든 시대 미중 패권 전쟁과 한국의 전략이라고 했는데 제가 그 2015-16년 이후부터 조금 공개적으로 세상 돌아가는 일을 여기저기서 강의하면서 어떻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 맞췄는데 작년에 틀렸습니다. 바이든이 대통령 안 될 거라고 제가 아주 자신 있게 강의를 했는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강의 제목에 바이든 시대, 바이든이 대통령이니까 바이든 시대라는 그 이 타이틀을 썼는데 저는 지금 다시 작년 10월 무렵으로 돌아가서 그 데이터를 주고서 누가 대통령 될 거냐라고 물어보면은 트럼프가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할 겁니다. 우리가 그 배운 기법, 그리고 역사적인 데이터 이런 것들을 다 사용했을 때 트럼프가 되는 것이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작년에 자신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은 아니지만은 미국 역사에서 지금 같은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 대통령을 떠났는데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정치에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를 미국 역사에서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 이렇게 헤매고 있는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미국 공화당 사람들의 50% 이상이 이번 선거는 트럼프가 이겼는데 선거를 도둑질 맞았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지금 억울하다 하고 그런데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것을 밝히겠다 해가지고 그 밝히는 작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에 잠깐 말씀드리고 그런데 미국과 중국이 지금 세계에서 제일 강한 두 나라로 다투고 있는데 작년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친중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면은 중국하고 관계를 좋게 가질 가능성이 있다, 싸우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거는 그렇지 않은 거로 지금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싸움의 스타일이 다른데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은 뭐 대통령이 누구냐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구조. 미국이라는 하나의 시스템 그리고 중국이라는 시스템 그거의 싸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관계없이 그냥 지속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작년 대통령 선거가 부정이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이긴 것이기 때문에 당신의 취임식에 갈 수 없다 그래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금년 1월 20일 날 취임하는데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주가 7개가 있는데 그 7개 주 중에서 한 주, 아리조나주에서 지금 새로 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에서도 개표를 할 가능성이 있고 펜실베니아에서도 개표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 세 개가 아주 경합주인데 요 세 주를 다시 펴보니까 트럼프가 이겼다 그러면은 정말 이제 큰일 날 일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텍사스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는데 텍사스, 플로리다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주에서조차도 지금 많은 부정이 있었기 때문에 바이든이 표를 더 많이 가져갔다 다시 쉬어보겠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리조나주에서 제일 먼저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요게 이제 그 미국 지도 보면 요게 아리조나주입니다. 아리조나주에서 제일 큰 도시가 피닉스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는 뭐 인구가 그래도 몇백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피닉스가 있는 그 카운티, 우리말로 하면 군입니다. 군. 뭐 광역시쯤 되겠나요? 여기 마리코파 카운티라는 데서 지금 표를 다시 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쉬고서 이제 발표가 남았습니다. 발표가 남았는데 지금 그 발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은 지금 이제 체육관에다가 놓고서 표를 일일이 한 장 다 쉬는 겁니다. 한 장 다 쉬고 이 표가 정말인지 정말 투표함에 들어간 표가 정말 그 정부가 인쇄한 그 표가 맞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누가 인쇄해서 집어넣은 건지 그래서 표 한 장을 보는데 뭐 몇 시간씩 걸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달 동안 해가지고 요 마리코파 카운티의 재검표가 지금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주류 언론은 얘기를 하지 않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항상 쓰는 그런 그 계정이 있습니다.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구글 같은 데서 못하게 해가지고 거기 못하고 그것 이외에 다른 그 계정을 쓰는데 그것도 보는 사람이 수백만 명이 넘는데 거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지금 상황이 어떻다라고 발표한 거를 보고서 저희들이 지금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요 며칠 안 됩니다. 며칠 안 되는데 마리코파 카운티에서 이제 표를 쳐보니까 아리조나주 전체에서 트럼프가 1,400표 차이로 졌습니다. 미국은 한 표라도 이긴 사람이 다 가져가기 때문에 그 아리조나 선거인단 10명 표가 전부 바이든한테 갔는데 1,400표로 진 겁니다. 그런데 마리코파 카운티에서 4만 표 정도로 졌는데 마리코파 카운티가 부정이 제일 많았을 거다라고 항의를 해서 그 군을 다시 쉬어봤는데 지금 트럼프가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발표한 겁니다. 74,243표가 우편투표인데 우편으로 보냈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표입니다. 이게 우편투표라고 쉬어봤는데 이게 우편투표야 했는데 보니까 보냈다는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지 않은 표를 계산했다라고 나오고 그리고 18,000명의 유권자가 선거한 이후에 이름이 없어졌습니다. 아, 여기서 한 전체에서 1,400표로 졌다고 그랬는데 74,000표가 도장이 안 찍힌 쉽게 얘기해서 우표가 안 붙은 우편 투표고 그리고 18,000명은 이름이 지워져 버렸고 이게 뭐냐? 이게 부정 아니고 뭐냐라고 지금 트럼프가 씩씩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것이 진실로 밝혀지면은 바이든은 탄핵당하든가 쫓겨나든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될 겁니다. 지난번에 닉슨 대통령이 대통령에 아주 그 사람은 확실하게 당선됐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의 위협에 놓여가지고 사표를 낸 적이 있었는데 그 탄핵받게 된 이유가 너무나도 웃깁니다. 우리 기준으로 볼 때. 미국 공화당 선거원들이 민주당의 선거 본부를 밤에 들어가서 자료를 훔쳐갖고 나왔다는 거예요. 선거 자료를 훔쳐갖고 나온 것 때문에 탄핵을 당했는데 이것이 진짜라고 그러면 이건 탄핵 정도가 훨씬 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지금 미국에 그 보수파들이 지금 뭐 많은데 요번에 그 대학생들이 만든 터닝 포인트 USA 이제 미국은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조직이 있는데 아주 대학생 조직입니다. 대학생 조직에서 바로 이 마리코파 카운티의 제일 큰 도시 피닉스시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을 불러다 놓고 연설을 시켰는데 지금 트럼프가 연설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 이 사람은 뭐 대통령 할 때랑 똑같은 톤으로 연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의 주류 언론들은 이 선거 결과를 보도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수백만, 수천만이 보는 그런 언론들이 이제 보도를 하는 데가 있는데 예,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가 지금 부정선거라고 얘기를 했다. 아, 그리고 그들이 선거를 훔쳐갔다라고 미국 사람들 얘기합니다. 스틸릿. 선거를 훔쳐갔는데 당신으로부터 그리고 그것을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다. 우리는 싸워야 한다. 우리는 싸우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라고 트럼프가 얘기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우리 방금 보여준 그 연설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주 쉽게 얘기했습니다. 보석가게에서 다이아몬드를 도둑이 훔쳤어요. 훔치고 가다가 잡혔습니다. 잡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이아몬드를 보석성에다 다시 갖다 놓으면 되는 것이죠. 선거도 똑같다는 겁니다. 선거가 자기가 이겼는데 다른 놈이 훔쳐서 가져가고 있다가 잡혔다, 지금. 마리코파 카운티에서 잡혔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을 우리가 도둑맞았냐? 선거를 도둑맞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보석상에서 다이아몬드 도둑맞았다는 비유를 들어가면서. 그리고 이번 선거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부정선거다. 그리고 세기의 범죄가 밝혀지고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요건 직접 한 말입니다. 이 말을 한 것이 이제 언론에도 나오고 저희들이 다 볼 수 있죠. 트럼프가 한 말 그냥 영어로 It was the most corrupt, 가장 부패하고 dishonest, 가장 솔직하지 못하고, 솔직하지 못한 election in US history, 미국 역사상 가장 부패하고 부정직한 선거였다. The crime of the century, 금세기의 범죄가 is being fully disposed. 이제 완벽하게 밝혀지고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떠나서 재미있는 그 미국 정치가 뭐냐면은 요거 폭스 뉴스는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뉴스니까 이거는 주류 언론입니다. 주류 언론인데 이 언론조차도 지난번 선거에서는 바이든 편을 들었다고 해서 트럼프가 막 분노하고 바로 얼마 동안은 시청률이 그냥 곤두박질 쳐가지고 사람들이 너네는 배반한 방송이야. 그래가지고 안 보는 방송인데 이 방송에서 이 사람은 원래는 의사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화당 하원의원인데 이 사람이 나와서 바이든 대통령은 아마도 치매 걸린 사람 같아. 그러니까 빨리 이 사람이 인식이 정확하다는 것을 의사한테 검사를 받아가지고 국민들한테 발표해야 됩니다라고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동료 국회의원 12명의 연명을 받아서 백악관에도 냈습니다. 지금 아무리 봐도 대통령이 지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정신감정을 받아서 빨리 국민한테 정신이 맑은지를 밝히십시오라고 이제 탄원서를 내고 그리고 폭스뉴스 TV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 정도까지 미국 상황이 가고 있다는데 그 계기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 그 CNN 방송에 아주 바이든을 좋아하는 앵커맨이 사회를 보는 거기서 얘기를 하는데 앵커맨이 질문했는데 동문서답도 그런 동문서답이 아니에요. 완전히 뭐 보는 사람이 저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질문하고 너무나 동떨어진 얘기를 몇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것이 7월 달 얘기인데 지금 한 달도 안 된 얘기입니다. 이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이죠. 바로 지금 미국 하원의원이 된 공화당 하원의원이 된 이 로니 잭슨이라는 의사는 미국은 이제 대통령 주치의가 이렇게 군복 입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해군 군복을 많이 입고 있는데 백악관 주치의,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의 주치의 출신의 지금 미국 국회의원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의 국회의원이 대통령 아무리 봐도 머리가 이상한 것 같아. 그러니까 빨리 의사한테 체크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돼. 라는 일이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 사람이 아무리 봐도 이상하긴 이상한데 바이든 대통령 측에서는 금년 말까지 조사받아가지고 결과를 냈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금년 말이면 이제 네 달 남았죠. 네 달 남았는데 하여간 너무나도 횡설수설이 많아요. 물어보는 데 대한 대답을 안 하고 다른 대답하고 뭐 그냥 막 이상한 얘기를 막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뭐 전공이 이러니까 미국 테레비를 뉴스를 자주 보는데 제가 이 사람 영어를 잘 못 듣습니다. 미국에서 그래도 7, 8년 공부하고 살았는데 그래서 제가 영어를 미국 사람하고 똑같이 듣는 우리 딸한테 물어봤어요. 야, 아빠는 저 사람이 영어하는 거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아빠 나도 못 들어.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영어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막 옹알옹알거리고 그러니까 이제 정말 그 무슨 소리 하는지 잘 못 듣는 거예요. 우리처럼 외국 사람은 미국에서 오래 살아도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영어를 이제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좀 이상해요. 최근엔 말이죠. 이분이 어디 공장에 방문했는데 그 공장이 트럭 공장이었습니다. 그 공장 가서 아 내가 그런 차 타고 다녔어라고 얘기했는데 바이든이 타고 다녔던 차가 이런 차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 정말로 큰일 났다. 이거는 그 CNN 기자가 물어보고 그래갖고 난리 난 것보다도 훨씬 뒤의 일이에요. 이거를 영어로 18-wheeler라고 합니다. 타이어가 18개, 이만한 타이어 18개 붙은 뭐 엄청나게 큰 트럭인데 미국 고속도로 가면 뭐 이것이 쉬지 않고 다닙니다. 미국의 물동량 중에서 1위가 트럭입니다. 이거로 이제 미국 경제가 돌아가는 건데 내가 이거 타고 다녔어 옛날에. 이거 타고 다닌 적 없죠. 그래서 지금 통계 나온 거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The Next News Network라고 미국에서도 이상한 그 주류 언론이 보도를 잘 안 하니까 대한 언론들이 지금 막 크고 있는데 The Next News Network라는 요 뉴스가 뉴스만 해주는 방송인데 유튜브입니다. 200만이 넘어요. 구독자가 207만 명인데 여기서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4년을 채울 것 같냐라고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과학적 여론조사는 아닌데 4년의 임기를 채울 것 같습니까? 예스가 3%, 아니에요가 97%입니다. 이거는 뭐 과학적 여론조사가 아니더라도 수많은 미국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이 4년 못할 거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7만 2천 명이 참여해서 이렇게 찍은 겁니다.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또 이제 미국에 아주 권위 있는 미국에서는 말이죠. 목사가 대통령 출마해도 미국은 아무렇지 않습니다. 미국에는 목사님이 국회의원 나가는 거 아무렇지 않아요. 미국의 아주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인 달라스에 있는 그 침례교회 목사님은 내가 그분의 목사 쓴 책을 뭐 작년에 읽었는데 미국을 위한 기도라는 뭐 조그만 책자인데 기독교인들이 제발 좀 정책계로 나가서 미국 정치를 좀 올바로 잡아달라는 그런 뭐 그런 그 에세이도 들어가 있는데 그 미국의 이제 헛가비 목사라는 분이 아칸소 주지사를 하다가 대통령에 출마를 했었습니다. 출마를 했는데 이제 트럼프도 같이 경선해서 트럼프한테 져가지고 대통령을 이제 하진 못했지만은 그 딸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백악관의 그 이제 스포크스맨, 백악관의 대변인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방송을 하는데 카말라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은 미국은 어떻게 될까라는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은 관둘 거고 이제 곧 부통령이 되는데 이 부통령이 제대로 할 것 같냐? 부통령은 도골치 아프다라고 지금 그런 여론이 미국에서 팽배한 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미국 얘기 뭐 요 정도 하고 미국하고 중국이 다투고 있다. 제가 말이죠. 이런 강의 주제를 지금 한 뭐 100번쯤 강의한 것 같아요. 느낌에. 지난 10년 동안 가장 궁금해하는 제목, 국제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토픽, 미국과 중국이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토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를 강의를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제가 2008년부터 이런 제목의 강의를 했습니다. 앞에 그 바이든 시대 빼고 미중 패권 경쟁과 한국의 전략 이런 주제로 강의를 많이 했는데 2008년부터 그 강의가 많았던 이유는 2008년에 미국의 그 뉴욕에 있는 월스트리트 붕괴가 됐습니다. 거기에 꽤 괜찮은 레만 브라더스라고 저게 설마 무너지겠어? 하는 그 회사가 꽈당 자빠졌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 미국의 시대가 이렇게 끝나는 모양이구나. 이제 중국의 시대가 다가오는 게 맞는 것 같아. 미국은 비틀비틀하는데 그때 레만 브라더스 나갔고 미국 월스트리트가 붕괴됐을 때 중국은 아주 튼튼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중국의 시대가 오는가 보다 해가지고 뭐 미중 관계에 큰 관심을 가졌는데 2008년 제가 이제 서울에 있는 어떤 그 뭐 정말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거기에 그 청중들이 전부 다 장관, 차관을 역임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미국이 이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008년에. 그랬더니 그분들이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랑 왕정 반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저를 초청했던 분도 김대중 대통령 때 장관 하시던 분인데 당신 얘기를 동의할 수 없는데 듣고 나니까 반박도 할 수 없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똑같은 그룹에 제가 10년 있다가 다시 강의하러 갔습니다. 저도 10살이 더 늙었고 거기 있는 분들도 10살이 다 이제 더 늙었는데 이제 2008년하고 2018년에 강의할 때 강의 장소도 똑같았습니다. 그때는 전부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 라고 다 동의를 했는데 제가 2008년에 미국이 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 1등이라고 다 믿고 있는데 저는 말이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중국이 1등이 되도록 멍청하게 서서 기다릴 나라가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미국은 중국이 크기 전에 중국이 못 크도록 가서 눌러버릴 것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달리기를 하는데 뒤에 있는 사람이 빨리 잘 뛰어요. 그 우리는 아 먼저 가세요라고 양보하는 나라입니다. 뭐 나쁘게 말하면 좋게 말하면 참 착한 나라고 나쁘게 말하면 바본데 미국은 말이죠. 맨 앞에서 뛰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뛰는데 보니까 누가 저벅저벅 따라와. 미국은 야, 거리 벌려. 너무 가까이 왔잖아. 거리 벌려. 라고 얘기하는 나라고 더 가까이 오면 때려가지고 더 가까이 못 따라오게 하는 나라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의 행태, 1등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그 1등을 누가 뺏으려고 그래? 그럼 미국은 가서 군사력을 쓰더라도 그 1등을 도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리고 그것은 비단 미국뿐이 아닙니다. 국제정치의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패권국도 어떠한 1등도 도전자의 도전에 평화적으로 자기의 자리를 양보한 적이 없었다. 이것이 국제정치의 진실입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에 보면은 1차 대전, 2차 대전, 나폴레옹 전쟁, 무슨 전쟁, 무슨 전쟁 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전쟁들이 이제 주기적으로 나는데 그 전쟁은 전부 당대의 1등과 그 1등의 자리에 도전한 나라들 사이에서 난 전쟁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미국같이 아예 독립할 때 전쟁을 통해서 독립한 나라가 평화적으로 그 1등에 끝내주는 자리를 내준다라고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 앞으로 30년 후에는 중국이 1등이 되니까 우리는 중국하고 잘 지내야 돼. 그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 저는 미국은 중국이 1등 되라고 그냥 가만히 있는 나라가 아니죠. 그리고 주먹으로 싸울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겁니다. 싸우기 좋은 게 뭡니까? 돈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중국이 지금 2등이라고 그러고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거는 돈을 벌었기 때문입니다. 돈을 벌었기 때문에 군사력도 강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미국은 군사력으로 싸우기 이전에 중국이 돈 버는 일을 방해를 할 겁니다. 미국은 옛날에는 지가 1등 아닐 때 영국이 1등일 때 도와줄 때는 가서 총 가지고 싸웠습니다. 독일을 껴놨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1등 된 다음에 소련하고 싸울 때 한 40년 동안 싸워서 미국이 이겼죠. 그 다음에 대민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뭐 그냥 가볍게 해결했죠. 돈으로. 그 다음에 대민 나라가 중국인데 미국이 중국을 돈으로 해결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미국이란 나라의 본질입니다. 앞으로 30년에 누가 1등 되느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에요. 왜? 중국은 성장률이 높으니까요. 미국은 낮고. 그러니까 한 30년 후에 같아지지 않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국제정치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미국은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거다. 미국은 전사의 나라입니다. 쌈꾼의 나라예요. 미국 사람들한테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할 수 있느냐? 미국 사람의 80%가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공격전쟁일지라도, 공격전쟁일지라도. 유럽 사람들은 지금 20%가 그렇다라고 대답한대요. 제가 그 똑같은 질문을 우리나라 대학생들한테 했더니만은 어느 경우에도 그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전쟁은 미국 사람은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거를 모르면은, 아, 미국이 평화롭게 멍청하게 있다가 중국한테 자리를 내줄 거야. 중국이 돈을 더 많이 벌었으니까. 예, 그런 건 국제정치 없다는 얘기죠. 예, 제가 그 좋아하는 교수인데 제가 저분의 책도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이 책이 2판입니다. 저 책이. 근데 2판의 10 마지막 장에 마지막 장의 제목이 Can China Rise Peacefully? 중국은 평화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화적으로 중국이 미국의 자리를 뺏을 거야.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거 국제정치 없죠. 평화적으로 못 일어납니다. 왜? 미국에 가서 때릴 거니까. 나쁜 말로 밟을 거니까. 그래서 중국이 미국의 자리를 뺏으려면 미국하고 싸워서 이기면 됩니다. 근데 미국은 이길 수 있을 때 싸웁니다.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 때 시작한 일이고 바이든 대통령이 그것을 관두지 않고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뭐 미국의 아주 유명한 전략이론가가 패권국이 도전국의 도전에 평화적으로 굴복한 적은 없었다.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가 막 일어나고 있는데 전략의 논리는 무엇인가? 가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지. 라는 하버드 대학에서 나온 뭐 미국 정치가들이 이런 교과서 보고서 다 이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된 책인데 덴마크 학자가 쓴 책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데 전 세계 뭐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강대국 국민들이 아니라 이 세상 보통 나라 사람들은 미국과 중국을 어떻게 보느냐를 연구한 책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나쁘게 말하면 변두리 국가들, 저쪽 남미 구석에 있는 나라들, 아프리카 나라들 이런 나라 조사, 다니면서 조사했는데 조사하고 나서 쓴 책 제목이 How China Loses, 중국은 어떻게 패배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 혹시 이기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이 사람은 중국은 어떻게 질 것인가. 이 책의 내용은 이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중국을 싫어한대요. 중국을 좋아하는 나라가 변두리가 봐도 없더라가 이 책의 내용입니다. 예, 그것을 증명하는 그 여론조사가 바로 얼마 전에 나왔는데 중국이 마음에 듭니까?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를 물어본 거예요. 미국 사람의 76%가 중국 마음에 들지 않아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일반 시민들. 캐나다 사람의 73%. 놀라운 것은 스웨덴 사람의 80%가 나 중국 사람 별로예요. 중국 좋아요는 18%입니다. 유럽 나라들이 전부 60, 70%가 다 중국 싫대요. 미국 76, 캐나다 73. 세계에서 중국을 제일 미워하는 나라가 일본이더라고요. 일본은 88%가 나 중국 사람 별로예요. 10%가 중국 사람 괜찮던데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호주가 78, 한국이 77. 예, 한국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중국 좋아하느냐. 특히 젊은 사람한테 물어보면 압도적으로 싫다고 대답합니다. 근데 왜 정부는 우리 국민하고 다른 생각의 정책을 하는 겁니까? 바로 세계 여론이 중국은 싫다 쪽으로 완벽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야 그래도 중국하고는 장사를 하니까 중국이 중요한 거 아니야? 중국하고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야지. 미국은 안보를 책임져주면 되고. 그런데 세계 여론에 물어보니까 경제도 미국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압도적으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요 문항은 뭐냐면은, 이 내용은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국과 더 긴밀한 경제 관계를 갖는 데 대해서 찬성하고 있다. 미국이 경제적 파트너로 중국보다 훨씬 좋습니까? 나쁩니까?를 물어봤더니 캐나다가 87%가 미국이 더 중요하죠. 중국이 더 중요하다는 7%밖에 안 나옵니다. 아까 스웨덴이 80%가 중국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는데 82%의 스웨덴 사람들이 미국이 경제적으로 중국보다 더 중요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 일본 81%, 한국도 국민의 75%가 미국하고 경제적 관계가 더 중요해요. 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정말 정확히 보고 있는 겁니다. 얘기를 듣게요. 요 물건이 미국에서 팔리는 Made in China라고 쓴 물건인데 상표가 우리 거예요. 미국에서 팔리는 Made in China인데 보니까 근데 우리 거네. 예, 우리가 이거를 미국에 판 적이 없는 겁니다. 이거 부속품을 중국에만 팔았고 중국이 그놈을 조립해서 미국에 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는 100을 팔고 미국에는 40을 파는 거로 돼 있는데 중국에 판 100 중에서 약 70 정도가 미국이 종점입니다. 그래서 그거 다 따져보면은 경제적으로도 미국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국민의 75%가 중국보다 미국이 경제적으로 더 중요하다라고 대답했다라는 것이 요 한두 달 전에 나온 그 여론조사 결과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는데 요 사람이 바이든의 외무장관입니다. 작년에 선거 한참 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앤토니 블링켄이라는 사람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정부에 대해 말은 거칠게 했지만 아무런 의미 있는 행동을 취하지 못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더 좋아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미국 국민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대통령이 되면 중국에 대해서 더 세게 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고 나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고 뭐 어쨌든 현재 대통령이니까 현직 미국 국무장관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거는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일 때 미국의 저쪽 동쪽 가면 그 펜실베니아 대학이라고 아주 좋은 대학이 있는데 거기 졸업식에서 축사를 하는데 이 사람이 축사를 하면서 중국에는 미국에 있는 것들이 많이 없습니다. 미국에는 있는데 중국에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중국을 한참 이렇게 비난을 하다가 조금 더 나갔습니다. 중국에는 숨 쉴 자유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 대학 졸업하는 펜실베니아 대학 졸업하는 중국 학생들이 야단법석이 났습니다. 아니 졸업식에 와서 여기 중국 학생도 몇백 명이 졸업하는데 거기는 숨쉴 자유도 없다고 얘기하면 어떡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분이 자기 그 펜실베니아 대학 2013년도 졸업식 축사에서 그 인터넷에 지금도 들어가면 다 있는데 요즘은 빼버렸어요. 중국은 숨쉴 자유도 없는 국가라는 걸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본질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근데 이제 중국이 이 사람 아들한테 돈을 좀 이렇게 뇌물 비슷하게, 사실 능력도 없는데 투자를 뭐 엄청나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국이 그런 방식을 취하는 거죠. 이 사람이 언젠가 또 대통령 될지도 모르는데 직접 하기 뭐하다면 아들한테라도 뭐 돈을 줘가지고, 그래서 그 헌터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 아들인데 그 녀석이 아버지 부통령일 때 중국 방문할 때 따라가가지고 뭐 무슨 계약을 체결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자꾸 문제점으로 나오고 있죠. 예. 요 사람은 트럼프 때문에 대통령 될 뻔하다 못된 그 힐러리 클린턴이라는 미국 민주당의 뭐 정치가인데 이 사람이 오바마 대통령의 국무장관을 할 때 그 논문 하나 썼는데 그 논문에 뭐라고 되는지 한번 보시면 좀 놀랐습니다. 21세기 정치는 아시아에서 결정됩니다. 아프가니나 이라크가 아니에요. 미국은 그러한 결정이 이루어질 아시아 한복판에 가 있을 것입니다. 예, 아시아가 이제 돈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생기고 일본이라는 나라 있고 대한민국 있고 이게 괜찮아요. 돈 벌기도 좋고 또 국제 안보 문제도 여기가 제일 심각해지고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중동 끝, 이제 아시아로 눈을 돌릴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대통령 됐어도 미국 전체 방향에 대해서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지금은 아시아의 시대입니다. 아시아에 돈도 제일 많고 돈이 제일 많으니까 이익도 제일 많죠. 그리고 전쟁할 가능성도 제일 많고 미국이 아시아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이 드디어 중국이 최강 국가가 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러죠. 나는 중국이 최강이 되는 걸 보지 않을 겁니다. 그거 우리말로 의역을 하면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라는 말을 그렇게 쓰는 겁니다. 내 앞에서 중국이 1등이 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미국이란 나라가 1등으로 남아야 된다는 거, 이거 포기하면은 국민한테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지금 미국에서. 그래서 이제 물론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중국하고 다투고 반중하는 것이 정말 본질적으로 그러는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피상적으로 그러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좀 의문하는 사람들은 있지만은 아무튼 중국에 대해서 강경책을 쓰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뭐 그걸 위해서 우리가 미국, 중국이 다투는 것을 다 공부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동안 미국은 안보, 중국은 경제라는 공식으로, 그래서 안미 경중이라는 말도 안 되는 한문을 만들어가지고 썼는데 그거는 두 나라가 사이가 좋을 때는 아주 최고의 전략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안 싸울 때 최고예요. 아, 우린 중국 가서는 돈 벌고 미국한테는 안보를 책임지지, 책임져달라고 그러지. 그런데 이제 둘이 본격적으로 싸웁니다. 미국과 중국이 전부 한국 보고 너 누구 편이야? 너 똑바로 해. 너 누구 편이야? 너가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익이 심각하게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이득을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똑바로 한쪽 결정해. 이번 5월 달에 미국에 갔죠.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서 뭐라고 그러고 왔습니까? 한미동맹은 깨질 수 없는 동맹입니다. 앞으로 한미동맹은 더욱더 발전시킬 것입니다. 라고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너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그냥 나오는 거죠. 지금 한국이 양쪽 다 눈치 보다가 지금 양쪽한테 다 욕먹고 있는 겁니다. 한쪽을 택해야 되는데 중립이 가능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중립을 못합니다. 강대국이 전부 눈을 뜨고 보고 있는데 중립을 합니까? 강대국이 이거 별 볼일 없어 그러면 중립이 돼요. 필리핀은 중립해도 됩니다. 필리핀도 요새 힘들어요, 사실은. 저쪽 태평양에는 조그만 섬은 중립해도 됩니다. 그런데 한국 정도는 중립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미국이나 중국이나 너무나도 얘가 필요하거든, 싸우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잘못했는데 노무현 시대 때 밸런스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균형자.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힘도 없는 나라가 무슨 균형자를 하느냐. 예. 균형자를 하려면 힘이 있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뭔지 아세요? 누구하고도 동맹관계를 맺지 않은 나라라야지 균형단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미국하고 동맹인데 미국이 중국하고 싸우는데 내가 어떻게 중간을 서요? 그래서 밸런스, 균형자가 되고 싶은 나라는 누구하고도 동맹이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미국하고 동맹인데 미국이 중국하고 다투면 균형자를 하겠다? 예, 정신 나간 얘기를 했죠. 그래서 미국이 야, 너 나랑 동맹인데 그런 얘기 할 수 있어라고 화를 냈고 중국은 야, 네가 미국하고 동맹이면서 무슨 나하고 동맹자를 한다고 거짓말하냐? 네가 진짜 균형자 하고 싶으면 미국하고 동맹 한번 끊어봐 라고 다그친 겁니다. 이명박 시대 때 중국은 전략적 협력자, 중국은 우리랑 전략이 반대인 나라입니다. 우리는 통일해서 강대국이 돼야 되고 우리의 전략은 중국은 한국이 약한 채로 남아있는 게 좋아요. 잘라진 채로 니네 안 싸우고 그냥 평화롭게 지내면 안 되겠니? 전략이 다른 나라인데 어떻게 전략적 협력 통반자라는 말을 씁니까? 박근혜 시대 때는 미중 등거리 외교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동맹국하고 잠재적국하고 어떻게 거리가 같아요? 이런 개념 없는 말들을 우리 정권이 그냥 쓰고 학자들이 이런 걸 지적도 안 해주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문재인 시대에 와서는 적극적인 친중 정책을 했는데 이제 4년 끝나고 이제 내년에 임기가 마지막인데 마지막에 미국을 갔더니 미국이 너 우리랑 앞으로 잘 지내는 거야. 여기다 사인해. 그래서 거기다 사인하고 온 겁니다. 되는 일 안 되는 일을 구분해야죠. 우리가 원래 미국 편인데 우리는 미국 편이라고 주장했으면 중국이 우리한테 화낼 일이 없어요. 그리고 누가 이기느냐 정말 노골적으로 말하면은 이기는 편에 붙어야 됩니다. 그런데 도덕적 법적으로 말하면은 일단 미국이 우리랑 같은 편이니까 미국 편이래야 되고 도덕적으로 미국은 민주국가니까 우리 편이래야 되고 그런데 만약에 중국이 이기는 것이 100% 확실해. 그럼 그때 서서히 왜 이기는 편한테 가야지 약한 편한테 붙어있으면 죽으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미국이 하나도 지지 않고 있더라는 것이 이제 현재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뭐 우파 정권이고 좌파 정권이고 이렇게 그 미중 관계를 잘못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아주 어려운 처지에 놓이는 것이죠. 예, 이거 재미있는 책인데 Great Power Rivalry 이 책의 주장은 민주주의 국가라야만 1등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민주주의 국가의 군대는 나가서 싸울 때 뒤를 안 쳐다보고 싸워도 돼요. 왜? 뒤는 민주주의니까 뒤에서 사고 날 일이 없습니다. 나가서 열심히 싸움만 하면 돼요. 그런데 독재국가의 군인들은 나가서 싸울 때 한참 싸우는데 나를 지지하는 정부가 무너지는 거 아니야? 보통 공산당 국가의 군은 당의 군대라고 그러죠. 국민의 군대라고 안 그러고. 그런 얘기가 써 있는 겁니다. 미국군이 중국군보다 본질적으로 강하다라고 쓴 책인데 중국군이 약한 이유. 독재국가에서는 군대를 강하게 기르지 않는답니다. 왜? 똑똑한 군인들은 정권 뺏으니까 잘못하면은. 정치 잘못하면은. 그런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써있는 이런 책도 나오고. 뭐 이제는 뭐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시대가 지속될 거다라고 알고 있어요. 미국이 세계 1등인데 1등인 나라가 할 수 있는 정책이 세 가지 있다라는 재미있는 책입니다. 자신이 막강한 동시에 안전하다고 여기는 유일 초강대국은 세계 정치 무대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에 따라서 야, 나 다 안 할 거야. 난 이제 그만 나 혼자만 살 거야 라고 할 가능성은 지금 언제든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석유와 쌀이 100% 확보됐기 때문에 에너지하고 식량이 확보된 나라는 국제 정치를 안 할 자유가 생겨요. 지금 미국이 거기까지가 있습니다. 또 유일 초강대국은 국제 정치의 핵심적인 국가로 남아있으면서 현상 유지 정책을 추구할 수 있다. 현상 유지 정책이라는 건 내가 1등을 계속하는 것. 세 번째, 유일 초강대국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국제 정치 현상을 변경시켜 나갈 수 있다. 부시 대통령이 딱 대통령이 됐는데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강한데 아, 요 나쁜 놈들 몇 놈, 요 놈들만 바꿔놓으면 정말 미국이 살기 좋은 그런 세계를 만들 수 있겠네. 이라크, 이란, 북한 요 놈들 악의 축이야. 요거 내가 다 바꿔버리겠어. 세상을 지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요 세 번째 거는 부시 대통령이 했던 거예요. 요거는 아마도 바이든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 난 국제정치 안 해도 되잖아. 한국 내가 도와주는데 뭐 당장은 도와주지. 근데 돈은 네가 내. 여기 일본을 생각하는 미국 정치가들이 나오면은 이거는 이론으로 1등인 국가는 이 세 가지를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이런 세계지도 미국 가보면 많아요. 우리나라 세계지도는 한국이 여기 와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 이렇게 돌려요. 영국 세계지도는 조금 돌려가지고 영국이 중간에 와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자기가 가운데 있는 세계지도를 좋아하는데 미국은 이 세계지도를 가지고 세계의 전략을 짭니다. 미국은 정말 그 재수가 좋은 나라인데 어떤 그 캐나다, 프랑스 외교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은 이웃에, 위에는 허약한 이웃 캐나다, 아래에는 더 허약한 이웃 멕시코, 동쪽에는 물고기, 서쪽에는 물고기. 너무나도 국가 안보 문제가 없는 나라다, 지리적으로. 예, 여기서 미국은 이 동네에서 1등이죠. 근데 미국은 이 지도를 보고서, 아, 이제 우리가 1등이니까 만족해가 아니라 이 동네가 무서운 동네야. 여기서 1등이 나오면은 그 챔피언은 바다 건너서 미국을 건드릴 거야. 이 동네에서도 무서운 나라가 나올 것 같아. 여기서 1등이 나오면은 그 나라는 바다를 건너서 여기를 건드릴 거야. 그래서 미국의 대전략은 유럽과 아시아에서 챔피언이 나오는 것은 무조건 막는다가 미국의 대전략입니다. 그 챔피언이 일본이라도 안 되고 중국이라도 안 돼요. 영국이라도 안 되고 프랑스라도 안 되고 독일이라도 안 되고 소련이라도 안 됩니다. 소련이 세니까 나토 만들어서 막았고 그리고 독일이 세니까 영국 도와줬고 일본 있을 때 중국 도와줬고 중국이 세니까 일본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누구 편? 2등 편입니다. 아시아에서 2등, 유럽에서 2등이 미국 편이에요. 미국은 언제든지 손바닥 뒤집듯이 이거를 다 뒤집는 나라입니다. 중국이 미국한테 그래요. 야, 너는 세계 챔피언이고 나는 아시아 챔피언 하려고 하는데 그걸 왜 막니?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의 전략의 기본 원칙은 아시아에서 누구도 챔피언 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와서 막는 겁니다, 이 앞에. 그래서 중국은 아시아 챔피언이 되려면은 미국을 깨놔야 돼요. 물론 중국이 꿈은 아시아 챔피언이 아니라 세계 챔피언이죠. 좀 보니까 말이 좀 투박합니다. 저쪽 동네 챔피언 나오면 안 돼. 그래서 미국 학자들이 멋있는 말로 바꾸는 겁니다. 미국의 대전략은 아시아와 유럽에서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 힘의 균형을 잘 유지하고 있어, 너네들은. 한 녀석이 1등 하지 말고, 나는 세계 1등이고. 그게 이제 미국의 대전략입니다. 그래서 미국 대전략은 아시아와 유럽에서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 제가 그랬죠. 주먹으로 싸우기 전에 다른 수단으로 중국을 주저앉힐 거라고. 그걸 시작한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예, 화웨이가 이제 중국의 발전의 상징이죠. 예, 이제 저거 다 부서졌다고 보면 됩니다. 무너져갑니다. 무너져가고 있고 그런 와중에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중국이 야 미국이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회사를 네가 망가뜨리고 있어. 우리 못 참아 하고서 이제 화를 낼 수가 있는데 지금 중국이 혹시 아시아에서 만약 전쟁이 나면 요 바다에서 납니다. 요 바다를 우리가 남중국해라고 부르죠. 남중국해. 중국은 남해라고 부릅니다. 필리핀은 서해라고 부릅니다. 월남은 동해라고 부릅니다. 이 바다가 무지무지하게 시끄러운 바다입니다. 필리핀은 요거 자기네 거래요. 아, 요게 다 우리가 관할하는 거야. 베트남은 여기가 자기네 거랍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는 여기. 뭐 전부 다 해갖고 전부 막 서로 겹쳐요. 그런데 중국이 놀랍게도 요게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의 선을 걷습니다. 차마 이걸 다 이어놓지 못했어요. 원래는 여기다 두 줄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 11단선, 끊어진 선 11개. 근데 베트남 사람들 보통 아니에요. 막 난리 쳐가지고 또 두 줄을 뺐습니다. 그래서 남해 9단선이 됐는데 중국이 요 선 안쪽에 있는 바다는 다 우리 바다야. 그리고 여기 있는 섬들도 다 우리 거야.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여기 조그만 섬이 하나 있는데 여기 이제 스카보로라는 섬이에요. 요게 원래 필리핀 군인들이 가서 보초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냉전이 끝난 1990년대 초반에 필리핀이 여기에 미군이 있었는데 미군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그 미군 나가면 거기다 호텔 짓고 뭐 레조트 만들면 돈 좀 벌 줄 알고 미국이 좀 더 있자 그러는데 필리핀이 국회에서 나가라 그러니까 미국이 화가 나서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거 나간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서 중국군이 잘 됐어 그러고 요거 봐서 뺏었습니다. 그 요 섬을 지금 중국이 가지고 있어요. 그 필리핀이 이제 미국한테는 말을 못하고 국제중재재판소에다 필리핀이 요거, 중국이 요거 뺏었는데 이것 좀 찾아주세요 하고서 제소를 했습니다. 제소를 했는데 3년 동안 재판소에서 재판을 한 결과 100% 만장일치로 이겼습니다. 그 중대재판소에서 중국이 남해 구단선을 근 것은 국제법적 그리고 역사적으로 근거가 없고 중국이 여기 있는 섬을 다 지 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불법이다. 요 섬은 필리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손을 들어줬는데 그것이 2016년 7월 12일이었습니다. 근데 7월 13일 날 시진핑이가 중국 해군에 대해서 전투태세 명령을 발동을 했습니다. 국제법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 중대재판소에서 이거 필리핀 거 맞아. 중국 거 말이 안 돼. 오케이. 해군에 대해서 전투준비 명령. 필리핀이 국제법이 중국 해군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예, 중국 해군을 이길 수 있는 거는 미국 해군밖에 없죠. 예, 요게 중국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바로 여기 조그만 섬들, 섬도 아닌데를 섬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이거 진흙 갖다 붓고, 세멘트 갖다 붓고, 이런 거가 지금 7개가 있어요. 오바마 때, 오바마가 이걸 못하게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국제법에 의하면은 요 인공섬은 영해를 못 가집니다. 영해라는 거는 여기 우리 인천 앞바다 22km는 땅이나 똑같아요. 아, 인천 앞바다 22km, 그게 영해입니다. 거기는 미국 여객선도 들어올 때 우리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영해니까, 영토니까. 그런데 이런 인공섬에는 영해를 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국이 영해를 선포한 거예요. 이거 우리 섬이고 영해를 선포했습니다. 국제법으로는 인공섬은 영해를 가지지 못한다. 돌섬도 영해를 못 가집니다. 독도는 영해를 못 가져요. 독도는 섬이 아니거든요. 국제법적으로 바위입니다. 그래서 독도는 바로 옆에까지 다른 나라 배가 가도 뭐라고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영해가 아니니까. 그 섬은 우리 거라도. 그런데 중국이 여기다 영해를 선포하니까 다른 나라들이 못 가요. 또는 가고 싶으면 일일이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귀찮잖아요. 이것 때문에 뱃길이 좁아지는 겁니다. 못 가는 땅이 많아지고. 중국이 나보다 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 못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다를 지금 미국이 막 다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국이 이거 우리 영해야 라고 했는데 미국이 깃발을 펄럭이면서 가는 거예요. 나 지나가고 있어. 중국 군인들이 보고서 저것들이 우리 허락도 안 받고 감히 해군이 들어와 이거 쏴버려. 그러면 전쟁 나는 겁니다. 전쟁이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아요. 근데 이 배 미국 배니까 다니지 한국 배가 지나가면 격침당할 겁니다. 중국이 자기 나라보다 약한 배가 지나가면 격침시킬 겁니다.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보세요. 이게 중국이 인공섬인데 중국이 여기다 영해를 선포했습니다. 아무도 지나가지 마. 지나가려면 허락받아. 근데 미국 해군이 그냥 가로질러 가버리는 겁니다. 가로질러 가면서 깃발을 유난히 큰 걸 달고 가죠. 중국 군인한테 잘 보여주려고. 이러고 있어요. 이 세상이 이렇게 그 험악합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저 밑에 동네에서 일어나고 있고. 여기서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될까? 지금 뭐 기름 1리터에 한 1600 몇십 원 되는데 여기서 오늘 전쟁 꽝 터지면은 그냥 내일 2,000원, 2,500원, 3,000원으로 쭉쭉 올라갈 겁니다. 배들이 일로 못 떠나서 절로 돌아와야 됩니다. 아, 이 전쟁 지역은 화물선이 못 다니잖아요. 그래갖고 아주 엉망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은 계속하는 것이죠. 뭐 최근에도 7월 12일에도 미국 배가 지나갔다. 그냥 주기적으로 다닙니다.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은 매일 그냥 화를 내고 있고 최근에 이 배가 지나간 다음에 중국이 뭐라고 막 그러고 중국 신문에서 거짓말했습니다. 이 배를 쫓아냈다고. 그랬더니 미국이 니네가 언제 우리 쫓아냈니? 그리고 다른 나라 신문들이 중국이 쫓아냈다고 말을 하는데 거기 그대로 있네. 그래서 서로 막 웃기고 있죠. 미국 해군이 중국이 뭐라고 다르게 말해도 미국의 행동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다닐 것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국이 야 프랑스 영국 너도 와서 일로 나랑 같이 지나가자. 그래서 영국 배 프랑스 배가 지나가고 있고 독일 배도 지금 왔습니다. 독일 배도. 우리나라는 감히 안 따라가죠. 중국이 화낼까 봐 무서워서. 예,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프랑스 지금 영국의 핵잠수함이 부산에 들어왔죠. 그리고 영국의 항공모함이 요 가까이 와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대사로 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태평양 사령관을 마치고서 한국의 대사로 왔는데 후임 사령관이 왔을 때 이 사람이 지휘하던 부대 이름이 태평양 사령부가 아니라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이름이 바뀌고 지역이 이렇게 확 넓어졌습니다. 여기를 다 지킬 거야. 중국 조심해.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배는 여러분들이 이 배 이름 우리나라 텔레비에 자주 나와서 들어봤을 겁니다. 칼 빈슨이라는 배인데 이 배가 지키는 지역은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인데 이제 그 배가 여기 와서 근무하고 있어요. 여기는 삼함대, 칠함대인데 요 날짜 변경선을 주심으로 칠함대가 중국을 맡았는데 삼함대 군함들이 다 여기 와 있다. 이제 중국하고 본격적으로 미국이 다툴 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중국이 미국하고 싸워서 군사력으로도 상대가 안 된다는 얘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여기가 세계의 심장입니다. 요 심장에는 핏줄이에요. 요거 막히면 지구가 죽습니다. 여기로 중국 석유의 47%, 요거 큰 지도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중국 석유의 47%, 한국 석유, 일본 석유의 70%, 미국 석유의 10%가 여기로 지나갑니다. 그 10%가 막힐까봐 이란이 요거 막으면은 그 10% 때문에 미국도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항공모함 두 척이 30년 동안 여기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던 거예요. 요 항공모함의 임무는 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지 않도록 호르무즈 해협을 항상 열어두는 것이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 미국에서 석유가 터졌습니다. 석유 혁명. 그래서 미국은 이제 여기서 석유를 안 사와요. 갖다 팔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항공모함 두 척이 여기서 있다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동해바다에 세 척도 오고 그러는 겁니다. 미국 항공모함이 전부 11척이고 두 척은 항상 수리 중이고 아홉 척 가지고 전 세계 일을 다루는데 이제 여기서 두 척이 근무 안 하니까 이제 와요. 그래서 한국에 항공모함 세 척도 오고 막 그러는 겁니다. 최근에. 그런데 이 항공모함이 드문드문 갑니다. 여기. 이제 얘는 과거에는 이것을 열어두는 것이 임무였는데 이제는 수 틀리면 막습니다. 요거 막으면 중국이 죽죠. 한국하고 일본도 죽는데 한국하고 일본이 미국한테 잘 친하게 지내면 미국이 속일 줍니다. 그동안에. 중국만 죽일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중국 학자들한테 너희들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 항공모함을 이길 만한 해군을 가질 때까지는 미국한테 덤비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국이 1대1로라는 정책을 쓰고 있죠. 뭐 돈 버는 건데 저는 군사적으로 바닷길은 미국이 너무나도 타이트하게 막고 있기 때문에 땅길을 하나 더 만드는 것. 그것이 1대1로의 군사전략적 측면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편입니다. 예, 길을 하나 더 만들어서 바닷길이 막히면 철길로 기름 좀 사오려고. 근데 그거 해봤자 별로 좀 뭐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예, 중국이 2015년에 뭐 전쟁에 이긴 전승기념을 할 때 우리나라 대통령이 거기 나는 가면 안 되는데 가가지고 뭐 북한을 뭐 좀 중국을 설득해서 북한 문제에 도움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가능하지 않은 일을 했던 겁니다. 이건 뭐 아주 대실수를 한 그런 정책입니다. 일본이 얼마나 용감해지고 있는지 보십시다. 지금 대만을 중국이 공격할지 모른다라는 얘기가 매일 나오는데 예. 7월 7일 날 일본의 부총리가 중공이 대만을 공격하면은 일본군 파견해서 가서 전쟁하겠다고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야, 일본이 지금 막간에 막갈 수 있는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미국이 중국하고 싸우는데 한국 너도 좀 나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한국은 아이 나 중국이 무서워서 그거 못해요. 일본이 내가 할 수 있어요. 바로 내가 할 수 있어요라고 했던 요 사람입니다. 한국이 말 좀 뭐 미국 말 안 들으니까 일본 사람들이 아 요 기회에 지금 미국이 중국 때문에 마음이 급한데 내가 요 기회에 군사력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되겠다. 아소 다로라는 아주 상당히 강경파 일본 정치인인데 그러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이 아무 말도 안 해요. 일본이 대만이 공격하면은 나도 가서 싸울 거야. 그리고 우리 헌법에 다 그렇게 돼 있어. 우리 헌법에 방어전쟁만 하고 나라가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만 가서 싸우라고 돼 있는데 대만이 죽으면은 내가 죽는 꼴이 생겨. 그러니까 가서 막아야 돼.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하고 중국의 싸움은 누가 이길까? 힘센 놈이 이기죠. 누가 힘이 있을까? 군사력으로. 미국이 끝내주는 여자 군사 전문가인데, 이거는 조금 뭐 지난 얘기지. 2002년에 한 말인데, 미국은 2002년에 미국 다음으로 강한 나라보다 10배 강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위 누군지 안 따져요. 10배 강하니까. 이거는 그때 얘기고. 2014년에 마이클 로안논이라고, 이 사람도 아주 대단히 유명한 전쟁 이론가인데, 미국은 중국보다 10배 강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동맹국을 빼고 계산할 때 미국은 동맹국이 45나라입니다. 중국은 동맹국이 한 나라 있어요. 북한. 참 필요한 동맹국이죠. 그래서 동맹국을 빼고 계산하면은 미국이 중국보다 10배 강하다. 지금 조금 더 강해졌을 거예요. 왜? 발전 속도가 미국 군사력이 더 빠릅니다. 한번 과학은 발전하게 되면 쫙 올라가죠. 그래서 점점 격차가 더 벌어지는, 뭐 돈도 미국이 국방비도 훨씬 더 많고. 여러분, 이거 우리나라 신문에 안 나오는 얘기인데, 제가 해군 참모총장 두 분으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중국이 여기다 큰 거 놨대요. 이게 124도인데 서해바다의 정의는 제주도에서 수평으로 보면 요 위가 서해바다입니다. 근데 중국이 이렇게 그은 선에 의하면은 서해바다의 72%가 중국입니다. 우리는 28%. 우리나라 해군 참모총장이 너네는 왜 이렇게 더 많이 가지니 그랬더니 중국 답이 웃겨요. 우리가 크잖아. 큰 나라가 왜 이름은 가운데 중자를 씁니까? 중국은 큰 나라가 아니죠. 중간 사이즈라는 뜻이죠. 대국이 아니에요. 소국도 아니고 중국입니다. 근데 자기네가 크대요. 이거 말이 국제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배는 여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배는 여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중국 육지에서 22km까지. 왜? 거기가 영해고 그 바다는 그 외에는 다 자유로 다닐 수 있으니까. 중국 배는 우리나라 인천 앞바다 22km까지 그냥 올 수 있어요. 왜? 그거는 공해니까. 국제법으로 공해는 아무나 다닐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그 엉터리를 주장하고. 중국의 국가 공식 지도인데 거기서 우리나라 동해바다를 일본해라고 쓰고 있죠. 한문으로 쓴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시비 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런 배가 해양경비정이죠. 이게 미국의 해양경비정인데, 즉 캘리포니아 앞바다 지키는 배인데, 얘가 바로 이 바다에 들어옵니다. 서해바다에 들어왔었어요. 미국의 해안경비정이 서해바다를 들어왔다? 중국한테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아무 직접 말은 하지 않았지만 여기까지가 우리 해안이야. 중국, 너가 힘 좀 세다고 그 바다, 서해바다를 다 네 거라고 그런다며, 내가 한국을 좀 지켜줘야 되겠어.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들어왔던 겁니다. 2019년 6월 5일 날 이 배가 왔었고, 이 배가 다시 미국으로 안 가고 아예 칠함대에 배속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배 보셨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군함이 세종대왕함인데 세종대왕함 한척 값이 1조 원입니다. 근데 이 배는 세종대왕은 7천 톤입니다. 이 배는 15,000 톤이고 가격이 5조입니다. 5조. 5배 비싸죠. 이렇게 생긴 군함인데, 군함이 되게 이상하게 생겼죠. 이게 군함인데 스텔스입니다. 군함인데 안 보여요. 그래서 얘가 다닐 수 있는,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바다가 파란색 실안대입니다. 지금 얘가 여기 와 있는지 여기 왔는지 누구도 몰라요. 안 보이니까. 이게 여기가 있으면 김정은이한테 미사일 쏘면 한 30초면은 김정은이 일로 쏘면은 북경까지 가는데 한 1분도 안 걸리죠.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미국은 와 있다고 얘기를 안 하는데 제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 비싼 걸 만들어서 그냥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미국은 이런 배가 올 때마다 왔다라고 신문에, 뭐 물론 우리나라 신문에 안 나는데, 이 배가 서해바다에 들어갔습니다라고 나와요. 서해바다는 아주 중국이 정말 골치 아파하는 바다죠. 중국 항공모함이 가고 있습니다. 중국 항공모함이 가면 항상 몇 대가 따라가요. 이것이 행군 대열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미국 군함이 끼면은 이건 뭡니까? 전쟁하자는 소리나 마찬가지죠. 중국 군함이 이렇게 다 행진하는데 미국 군함이 이리로 껴들은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껴드는 모습입니다. 중국 항공모함이 가는데 미국 군함이 옆으로 따라가면서 아주 불량한 태도로 미국 그 군함 함장이 이걸 쳐다보고 있어요. 이 배의 수병들이 이 중국 항공모함의 비행기가 떴다 내릴 때마다 서서 박수 쳐줬답니다. 예, 이렇게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예, 지금 미국은 중국 너 더 이상 까불면 안 되겠어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막 진행되고 있는데 중국이 말이죠. 너 이 선을 넘으면 내가 때릴 거야. 그거를 영어로 레드 라인이라고 합니다. 너 이 선 지나오면 내가 너 가만 못 참아. 그래서 대만에 관해서 레드 라인을 작년 8월 달에 걷는데 어떻게 걷냐면은 대만에 미국의 장관이 내리면 난 가만히 있을 거야. 그건 못 참아. 대만은 나라가 아닌데 미국이 장관을 보내? 그럼 안 돼. 그거가 이제 레드라인입니다. 두 번째, 미국의 군용비행기가 가면 안 돼. 미국의 군용비가 가면은 그럼 우리는 그 비행기를 격추시킬 거야. 혹은 대만 비행장을 폭파시켜버릴 거야. 라고 작년에 아예 글로 써서 발표했는데 미국이 장관급을 한번 보냈습니다. 여객기 태워서. 그 중국이 가만히 있었어요. 그 다음에 미국이 여객기가 아니라 여객기랑 비슷하게 생긴 색깔만 회색으로 칠한 공군기가 날아갔습니다. 우리 제주도 놀러 갈 때 타고 가는 비행기랑 똑같이 생겼는데 색깔만 회색 칠한 거예요. 그거에 내렸는데 그때도 또 중국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분명히 빨간 선을 넘은 건데. 그래서 이번에 미국이 너네들 가만히 있는구나 하고서 이놈을 중국에다 보냈습니다. 대만에다가. 이거는 누가 봐도라도 여객기가 아니죠. 그런데 여기는 혼자 간 거가 아니라 이 비행기 아주 무지막지하게 생긴 비행기인데 이 비행기에 미국 상원의원 3명이 타고 내렸습니다. 대만에. 그래서 중국의 젊은이들이 분노해서 시진핑 또는 중국 정부에 대해서 우리는 뭐냐? 우리의 빨간 줄은 어디로 간 거야? 왜 미국 비행기 격추 못 시켜? 이 바보 같은 뭐 이러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예. 이거 뭡니까? 아직은 안 된다는 소리죠. 아직은 안 된다. 미국은 중국을 이제 경제적으로 폭망시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얻는 교훈은 뭐냐면은 지금 중국 가서 장사하면 안 됩니다. 미국이 망가뜨리려는 나라에 가서 돈 벌겠다 그러면 미국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뭐 이런 거가 다 있어가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 편이라고 그러면서 내가 중국을 경제를 좀 망가뜨리려고 그러는데 거기 가서 돈을 벌고 있어? 그리고 군사 이거는 좀 도와달라고 하면 전혀 도와주지도 않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평택이 뭡니까? 평택. 미국이 북한이나 소련을 견제할 때는 의정부 동두천을 아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소련이 망하니까 뭐 북한도 지금 별벌이 없게 되니까 미국이 이제 가도 되는데 보니까 중국이 힘이 세졌네. 그래서 한국에 있는 가장 중요한 군사기지를 동두천 의정부가 아니라 평택으로 바꾸는 겁니다. 평택에 가서 보니까 중국이 바로 앞에 보이는 거예요. 제일 가깝죠. 그리고 중국 가려면 비행기가 필요한데 오산 공군기지가 있습니다. 중국 가려면 배가 필요한데 이함대 사령부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평택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평택은 이제 육군기지를 만드는 건데 미국이 가지고 있는 세계에서 제일 새 거, 제일 큰 거, 제일 좋은 해외에 있는 미국 육군기지, 평택기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The best, the largest, and the newest U.S. Army base in foreign land. 외국 땅에 있는 최고, 최신, 최대의 미국 육군기지. 그래서 여러분, 미국 그냥 가지 않습니다. 언제 갈 것 같아요? 아, 이거 중국이지? 이거 우리한테 못 댐벼. 이거 끝이야. 그날 우리가 형님 더 있으세요. 그래도 갑니다. 그런데 중국이 아직도 튼튼하게 남아있을 때 야, 너 좀 가라. 그래도 안 갑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은 안 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했더니 또 어떤 그 우파 선생님이 아, 쟤는 너무나도 낙관적으로 얘기를 해. 아, 낙관적이 아니라 현실을 한번 따져보는 것이죠. 에, 그래도 중요한 거는 우리 힘으로 나라를 기를 수 있는 그 실력을 갖추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뭐 이런 소설가가 소설 써가지고 중국이 1등 된다라고 막 얘기하고 그랬는데 저거는 정말 소설입니다. 저 사람한테 왜 당신 틀리는 얘기해가지고 국민들을 헷갈리게 만드십니까? 물어볼 필요 없어요.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소설 쓴 걸 가지고 왜 그러세요? 그러면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논문 엉터리로 써오면 너 이거 소설 썼구나 그러죠. 예, 네, 하간 뭐 소설가가 중국 1등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서울대학교 국제정치학 교수가 조선일보에 지투라는 용어는 우리나라만 쓴다. 지투라는 용어 다른 나라 안 씁니다. 우리만 유독 한국만 지투라고 부르며 중국을 마음속에서 미국 당하는 나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쭉 나오는데 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조금 뭐 결론 비슷하게 내리겠습니다. 요건 제가 이제 한 몇 년 전에 우리 국민들이 하도 중국에 대해서 과대평가하고 미국은 곧 망하는 나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지 않다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이제 썼던 책입니다. 예, 뭐 학자들 그런 사람 많아요. 요 피터 자이언이라는 미국 젊은 친구는 아유, 중국이 어떻게 1등이 되냐. 일본이 1등이야 라고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일본이 1등이지 어떻게 중국이 1등이니. 너네는 일본 무서워해야 돼. 중국이 아니라. 라는 말을 하는 학자도 있다. 라는 그 얘기를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시진핑은 자유사회에 대한 최대의적. 이 사람이 아주 좀 골치 아픈 글로벌리스트입니다. 조지 소로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조차도 중국을 이제 곧 무너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경착륙을 하는데 자기는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있는 거야, 경착륙을 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작년에 시진핑 씨가 이제 중국은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중국의 2인자입니다, 이 사람이. 리커창이라는 사람이 시진핑 씨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중국이 뭘 잘 살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중국 사람이 얼마나 잘 사는지 통계를 발표했는데 중국 사람 중에서 한 달에 15만 원 버는 사람이 5억 6천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5만 원. 그러니까 하루에 5천 원 버는 사람이 중국 인구의 5.6억 명이에요. 한 달에 중국 돈 2천 유안, 우리나라 돈 30만 원. 즉 하루에 만 원 버는 사람이 9억 6,400만 명. 중국 인구가 14억입니다. 14억 중에서 10억은 하루에 만 원 미만을 버는 겁니다. 그런 나라가 부자라고요? 아, 근데 그 앞에 꼭대기에 있는 1억이 너무나 잘 사는 거예요. 중국에서 14억 중에서 제일 꼭대기 1억, 그러니까 14분의 1, 7%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1년에 우리나라 돈 3천만 원을 봅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1년에 평균 3,500만 원 버는 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걸 다 합치니까 엄청나게 큰데 그래서 세계 2등이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그래서 뭐 중국 가서 고무신을 팔아도 1년에 14억 컬레를 판다라고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10년 가야 한 컬레 못 사는 사람이 15억 명입니다. 그것까지 계산을 하면은 아직은 좀 그렇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제 뭐 이 통계들 같은 거는 내가 이 자료는 여기 그냥 여러분이 공부하실 분 보시도록 그냥 두겠습니다. 예, 저 이렇게 보고 미국의 군사력은 2등부터 15등까지 합친 것과 같다라는 놀라운 도표입니다. 이게 미국이 1년 동안에 쓰는 군사비예요. 이게 중국에 가지고 세계 15등까지 요거 다 합친 거하고 요거 한 나라랑 같다. 그런데 이 중에서 미국한테 덤비는 나라는 중국하고 이란하고 두 나라뿐이고 나머지는 다 미국에 대해서 뭐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나라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책이 윈드폴이라는 건데 영어로 말하면은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횡재라는 뜻입니다. 미국은 횡재받은 나라입니다. 횡재를 당했어요. 하버드대학 교수인데 뭐를 횡재받았느냐. 미국이 지금 현재 확인된 석유가 200년 쓸 수 있는 석유와 100년 쓸 수 있는 천연가스. 미국에서 미국은 끝난 겁니다. 그런데 조셉 나일은 하버드대학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최근에 로키 산맥에서 쉐일이 나왔는데 이거는 더 많아요. 이 지도를 내가... 하여간 이 로키 산맥에서 발견된 쉐일은 미국 혼자 쓰면 300년어치입니다. 그래서 석유 문제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힐러리 클린턴이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서 결정되지 않는다. 중동은 끝났어. 왜? 우리 석유 너무 많잖아.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바로 그 뜻을 얘기한 것이죠. 그리고 뭐 이런 좋은 책들이 최근에 다 나왔는데 세계에서 석유에 대해서는 1인자죠. 이 사람이 이제 미국은 석유 문제가 끝났다라고 이제 얘기한 그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더 이상 석유를 아껴 써야 할 경제적 이유는 없어졌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차, 미국에서 1등으로 많이 팔리는 차는 트럭입니다. 트럭. 우리나라에도 몇 대가 있더라고요. 포드 150이라는 건데 타이어가 이따만한 트럭인데 그게 미국에서 판매 대수 1위입니다. 다 트럭 좋아해요. 기름값 싸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고, 제가 이제 그 아까 일본이 1등이라고 한 친구가 쓴 책인데, 미국이 너무나도 힘이 세서 이제 국제정치 개입 안 하고 국제정치에서 결석한대요. 미국은 나 국제정치 안 해. 그래서 미국이 결석했습니다. 초강대국인데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빠져가지고 강대국 깃발 중에 미국이 없어졌습니다. 보니까 영국, 캐나다,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태리. 내가 이 친구 만나갖고, 야, 너 이거 실수한 거 아니겠지? 미국이라는 강대국 깃발이 빠졌는데 나머지 강대국 깃발에 왜 중국 거가 없니? 그랬더니, 너 그거 그래도 찾아냈네. 일부러 뺀 거야. 중국이 무슨 강대국이야? 라고 대답을 해서 놀랐습니다. 예, 이 책에 미국이 빠진 강대국이 세상에 중국 깃발도 없더라는 그런 얘기죠. 이 책은 우리말로 번역도 돼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들 보시면 됩니다. 예, 요기가 미국이 200년 쓸 가스와 200년 쓸 석유와 100년 쓸 가스가 있다라고 돼 있었는데 최근에 여기서 또 발견이 됐는데 요거는 미국이 혼자 쓰면 300년 어치다. 그러니까 500년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나중에 꺼내 쓰면 되니까 그냥 땅속에 있는 겁니다. 예. 중국 망한다는 얘기는 뭐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데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애를 많이 낳아야지 애국입니다. 애를 많이 낳아야 되는데 애가 점점 들어들어가지고 이제 인구들이 막 주는데 한국도 줄기 시작하죠. 일본도 줄기 시작하고. 그런데 한국이 주는 거 일본이 주는 건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미국의 최고가는 인구통계학자가. 왜? 일본은 늙은 다음에 나라가 늙었고, 여러분 일본 65세 이상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머니에 평균 얼마 갖고 있는 줄 아세요? 달러로 45만 달러씩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5억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10억 가지고 있으면은 뭐 그냥 맛있는 거 많이 먹어도 90살까지 살 수 있습니다. 조그만 집 안 나가지고 있고. 한국은 에버슈타트라는 그 끝내주는 학자가 한국은 부자가 되면서 늙고 있다. 일본은 부자가 된 후에 늙었고 중국은 가난한 채로 늙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채로. 그래서 이게 지금 큰일인데 중국의 데이터를 보면은 이 세계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많은 나라가 중국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인간 사회의 원칙을 위반한 거예요. 그냥 놔두면은 여자가 100명 태어날 때 남자가 105명 태어납니다. 그러면 결혼할 때 비슷해져요. 숫자가. 그게 자연의 법칙인데 중국이 한 남만 나라고 그러니까 들이딴 남자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30년 동안 애들이 없어요. 하나만 나라에서. 그런데 지금 40대가 제일 많습니다. 40대가 제일 많아서 문제가 현재 안 보입니다. 40대는 공부도, 뭐, 몸도 건강하고 돈도 잘 벌고,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요. 30년 미뤄보세요. 30년. 30년 미뤄보면은 이런 통계가 나옵니다. 밑은 통통 보이고 여기는 까뜩인데 이 사람들이 다 가난해요. 얘네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먹여 살릴 거냐. 그래서 끝났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인구통계학하는 사람은 중국의 미래를 지금 제가 인용하는 에버슈타트 박사라는 사람이 인구통계학의 1인자인데 그 사람이 중국을 공부한다며 중국의 미래를 나보고 얘기하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쓸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대문자로 미저러블이라고 썼습니다. M-I-S-E-R-A-B-L-E 비참해. 분석이 안 돼. 끝이야. 예, 바로 이거 중국 사람들 이것 때문에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뭐 지금 둘나고 셋나고 근데 이제 이미 끝났죠. 그 문제가 지구상에서 없는 나라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미국은 지금이나 30년 후나 인구 구조가 똑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유일하게 혼자 1등으로 남을 거다라고 예측하는 근거가 여기도 있는 것이죠. 예, 중국을 둘러싸려고 미국이 일본, 인도, 호주를 같은 편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 한국도 여기 들어와. 니실에서 코드입니다. 한국은 코드 플러스로 들어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 더 들어가죠, 여기. 그리고 펜타라고 그러죠, 펜타. 다섯 나라 중에 하나로 들어가야지 우리가 어떻게 쭉대기로 들어가니. 예. 근데 뭐 한국 정부는 안 들어간다고 막 애를 쓰는데 미국 정부가 들어와. 들어오라니까? 라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정부가 들어가겠죠. 예. 중국 대사를 제일 오래 하신 김하중 대사가 기자가 물어봤어요. 중국이 중요해요? 미국이 중요해요? 그랬더니 그거는 질문도 안 돼. 진부한 얘기 같은데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나라는 미국이다. 지구상 어떤 나라도 미국을 대신할 수 없다. 앞으로도 오랫동안 그렇다라고 얘기했죠. 예. 고려대학교 아주 훌륭한 명예 교수가 중국은 남북 통일을 위해서 동맹국 미국의 대체국이 될 수 없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 미국이 아니면 중국하고 동맹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말이 되지 않는 소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의 미래는 나 홀로 야망에 들던 중국이 아니라 유럽 및 일본과 동맹을 맺어 3을 이루는 미국과의 동맹. 이거 이제 국제정치학에서 다섯 나라 강대국이 있는 것이 제일 평화로운 체제라는 그런 이론이 있는데 이 다섯 나라가 있을 때 요 셋 안에 들어가라는 소리입니다. 왜? 셋이 둘보단 세니까. 그래서 그 요 얘기를 쓴 거예요. 우리나라는 3쪽으로 들어가야 된다. 미국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죠. 최근에 제가 무슨 세미나에 갔더니 지난번 안보수석 하던 분이 대한민국 지금 이제 아주 어려운 상황이 돼 있는데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국운을 좌우할 거다. 미중 사이에서 어느 편에 설지를 두고 정신분열 증세가 노정돼 있는데 안미 경중론은 정신분열 증세에서 현실 도피적 선택이다. 이렇게 잘못된 선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미국 쪽에 잘 서야지 되고 중국 사람들이 중국몽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천용우 수석이 한 말입니다. 중국몽은 한국의 무엇인가. 목숨 걸고 막아야 될 악몽이다.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그 현실을 잘 알고 중국이 1등이 되면 우리는 옛날 조선시대처럼 조공해야 돼요. 미국은 우리를 힘이 약하지만 독립국가로 존대를 해줍니다. 적어도. 근데 중국은 매일 우리 만나면 자기가 대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 와서 중국은 태산이고 우리는 동산이라고 우리 대통령이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예, 이거는 우리가 이제 뭐 잘, 아주 쉬워요. 이거 쉬운 그런 국제정책인데 그동안에 많이 오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다는 거를 뭐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시간이 제가 한 뭐 10분 정도 초과한 것 같은데 요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